창세기 5장 22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전국에 있는 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한 주제는 동행입니다. 4월 10일 공과입니다. 오늘 배우고자 하는 공과의 핵심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올바로 해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줄지라도 그것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동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것을 올바르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도록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교사들이 생각해 보고 그런 것들을 먼저 고민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설득력 있게 또한 힘이 있게 동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외칠 수가 없습니다. 얼굴 표정이 동행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하면 동행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 말한다면 허공에 따 외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 그것이 먼저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바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일들, 먼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잘 이해시켜주고 그것을 올바로 전달을 해준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그런 분이라는 걸 안다면 그 학생은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잘 이해시켜준다면, 내가 정말 공부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고 그 마음속에 비어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바로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결코 변개치 않는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 마음속에 심겨진다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동행하기를 원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고 현재 나의 부모와는 보다 훨씬 더 나은 부모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많은 주제들을 가질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뭘 원하는가? 그들의 욕구는 무엇인가? 그것을 알 때에만이 바로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예화를 통해서 또한 생활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서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동행하는 대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사람과 동행할 때 어떤 마음이 들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동행할 때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 나는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비교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수와 동행한다든지 마귀와 동행한다든지 그리고 귀신하고 함께 동행한다든지 거지와 동행한다고 생각할 때 결코 기쁠 수 없을 겁니다. 때로는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대통령과 함께하고 훌륭한 보디가드와 함께하고 정말 사랑하는 친구와 동행할 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얼마나 우리가 즐거울 것인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올바르게 설명만 해줄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누구와 동행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도 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 학교, 교회에서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또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건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은 동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울고 웃지 않는다면 내 삶 가운데 그분을 인정치 않는다면 그건 여전히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해를 통해서 또 질문을 통해서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제시된 그 페이퍼를 통해서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행이란 말이 함께 걷다라는 말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행하기 전에 동행은 함께 걷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걷기 전에 먼저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원받을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바로 천지의 창조자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거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거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착각이고 가장 어리석은 모습들이지만 여전히 또한 우리에게 문득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내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또는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설득력 있게 우리 학생들에게 말해주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주제를 배움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에서 그러한 동행하고 있는 모습들은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뒤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자인가?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고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확실한 사람은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린 자가 슬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인생 가운데는 어려운 것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슬픔의 때가 있고 견디기 어려운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돕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확실히 느끼는 사람은 그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비참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 눈이 밝을 수도 있고 마음 눈이 어두울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 눈을 통해서입니다. 마음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함께 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 눈이 밝아지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자신의 욕망의 이 기준이 되어 있느냐, 라는 두 가지에 있어서 내가 어느 쪽이 강한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촌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 예수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하시는 분을 느끼지 못할 때 바로 슬퍼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제자들과 같은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반문해보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 있던 이런 모습처럼 나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두 사람이 만약 함께 길을 갈지라도 뜻이 맞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헤어지게 될 겁니다. 각자 다른 길로 가게 될 겁니다. 바로 뜻을 합하지 못한다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뜻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마음이 가 있고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여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만은 내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내 뜻을 하나님께 굴복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서는 내주에 계시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맞추고 뜻이 같이 되었을 때에 진정으로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함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동행은 바로 이러한 동행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가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친밀한 것은 삶을 함께 나누는 동행입니다. 동행을 통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함께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길이 험하고 어려울수록 많은 위험이 있을수록 동행하는 대상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만약에 동행하는 자가 나보다 약하고 부족하다면 내가 그 위험의 상황에서 동행자를 의지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함께 두려워하고 함께 무서워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와 함께하는 동행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동행자와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고 또 나의 괴로움과 고통을 그분에게 기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친구와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동행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잘못된 친구와 동행하면 그 길은 고통과 멸망의 길입니다. 민수기 22장 39절에는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손에 이르러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어리석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발락과 동행했습니다. 이 발락과 동행하는 일을 통해서 발람은 바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발락과 동행함이 그의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고 최후의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어떤 친구와 동행해야 하는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올바른 동행의 친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잠언 13장 20절. 잠언 1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두 가지 함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동행한다면 해를 받느니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내 삶에서 지혜로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마귀에게 속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대조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지혜로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야 되고 마귀의 어리석은 속임으로부터 내 자신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과 동행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22장 24절에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분노하는 사람 또 속에 억울함이 가득 차 있는 사람과 동행한다면 불평만 듣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에 끌려 산다면 마귀는 노를 품은 자고 울분에 쌓여 있는 자입니다. 마귀는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서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부터 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노를 품는 자는 분이 가득한 자와 동행하지 말 것을 성경이 경고한 것처럼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4절에는 허망한 사람이나 악한 자와 동행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보다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분과 동행하려고 할 겁니다. 천지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천하를 얻은 것이며 모든 위로와 기쁨, 영광이 있습니다. 에녹은 창조자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로 천지의 창조자에게 마땅히 순종하는 삶, 바로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바로 기쁨의 삶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자랐을까요? 바로 그 지혜가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기울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 에녹의 믿음은 아주 성숙된 믿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몇십 년의 인생을 동행해도 신앙이 잘 자랍니다. 이 믿음은 시간과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성숙하려 한다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 것처럼 에녹은 300년이란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신실함들을 더욱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에녹과 같은 삶,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생활,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악한 친구와 사귀면 나도 약해집니다. 좋지 못한 것을 배우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의 마음과 생활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선한 친구와 사귐을 통해 그 친구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성숙한 인격을 쌓게 됩니다. 그러한 경건은 영원한 유익을 줍니다. 바로 에녹이 가장 중요한 친구를 사귐으로써 영원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숙된 믿음이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동기를 강하게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교사들도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간절히 동행해야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동행자를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때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드는 자에게 바로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바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하는 자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동행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런 방법을 내 삶에 실천할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이 직접적으로 생길 것인가라는 것을 다룸을 통해서 바로 더욱더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라는 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마음이 항상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해 주신 확실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 여러 곳에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좀 황당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의지하고 어떤 결정적인 요인, 선택해야 될 아주 중요한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의지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바로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시한 것은 바로 교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볼 때 우리도 함께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내가 겪어보지 못한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먼저 믿음의 선진으로서 겪은 일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데도 자기도 행할지니라.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된 자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셔서 온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바로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교제와 교회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느냐,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의 행하는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는 자여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더욱더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더욱더 확실한 것을 느끼고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의 첫 관문이 바로 죄로부터의 구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구별되어 있고, 바로 그것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 동행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창세기 39장 요셉이란 인물을 통해서 그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서 얼마나 구별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아주 신실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현재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내가 그 주인의 아내와 함께 할 때, 바로 하나님도 나와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확실한 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내가 어찌 이러한 큰 죄를 짓겠느냐라고 말하고 그런 유혹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주를 바랐다.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하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 행동을 제한하는 것, 죄와 구별되는 것, 그것이 전심으로 주를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도 읽어보면 다니엘은 바로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 그리고 죄로부터의 구별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자의 자세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내가 학생입니까?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출 때 동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실천해 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동행입니다. 예, 재미있는 조지 밀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월 7일, 내가 매일 해야 할 일 중 으뜸 가는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나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나의 내적 자아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영적인 영향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또한 나 자신의 다른 면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나날이 나의 내적 자아가 영적인 영향 공급과 힘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그릇된 정신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해야 했던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때로는 경고와 채찍질도 받게 되는 것이다. 대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한다. 그러나 정신집중이 안 될 때는 흔히 15분에서 1시간 정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곤 했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이런 문제는 없다. 나는 나의 아버지이자 친구이신 그럴 자격은 없지만 주님께 귀중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나는 가끔씩 신앙생활의 초창기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 놀라곤 했다. 외적인 자아가 먹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듯이 내적 자아 또한 그렇다. 물이 수도관을 통과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을 통과만 하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조지 밀러의 일기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2장 5절에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빌립보서 4장 9절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다섯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그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될 때 바로 우리는 동행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자료를 보면 예화들도 써놨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읽으시고요. 그리고 이런 고난에 동참하는 일들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이 더 유익할 것인가, 어떤 것이 그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또한 여기서 많은 것보다는 몇 가지 정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런 걸 통해서 동행하는 것을 느꼈던 그런 내용들을 뽑아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교제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울려주고 그들도 또한 동행하는 삶을 사는 도록 행하도록 바로 자극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행할 때 생기는 유익은 바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또한 적용해 놨습니다. 요셉이 처음에 꿈을 꾸었고 꿈을 말하였고 그리고 시련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정말 영광됐고 찬란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요셉이 얻었던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기쁨, 그런 영광이 바로 우리의 내적인 아름다움과 기쁨, 그런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동행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항상 일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인내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삶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행,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기쁨과 은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잘 동기를 부여해주고, 또그 동행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그들이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라도 이번 2주일 동안 성실하게 적용해보고, 살아보자. 그것을 약속하고, 그 다음 주에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바로 올바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학생들에게 얼마나 내가 가르치는 것을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변화를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단지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우리도 바로 나의 학생들에게 바로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화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초자연적인 보호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 요한 웨슬리의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you, us. 모든 것의 최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이 최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는 최선의 시간이고 최대의 행복입니다. 현재가 언제나 극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상으로 더 확실하게 우리의 식탁에 같이 앉아주시고 우리의 침상에 같이 누워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중대하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2차 대전 때에는 많은 전쟁의 신화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항구에 영국군 수십만 명이 후퇴를 할 때 그 부근에 독일군들이 직결해 있는 항구에서는 대풍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얼마 안 되는 부근이 있었습니다. 부근이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잔잔해서 수십만 명의 영국군이 무사히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기록을 보면 영국군들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이여 독일군에서 우리를 지켜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독일군이 있었던 곳에서는 폭풍우가 쳤고 얼마 멀지 않았던 영국군의 진지에서 후퇴하는 영국군의 진지에서는 바로 잔잔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기도가 그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에 건져줬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할 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초자연적 보호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역사의 많은 예를 통해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림으로 현재 내 삶을 보호하고 있는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다 느끼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과 공부를 했습니다. 단지 하나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그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함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사들의 마음과 입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타락의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보호되고 하나님 가운데 굳건히 서고 아름다운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